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들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함으로 우리와 지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뭐 점장이들이 말하는 3월은 불 조심해라, 또 8월은 물 조심해라,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언이 뭐와 같다고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이루실 때 반드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의 예언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언을 연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미리 아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켜 오셨고 또 미래에 무엇을 이루려는지 우리가 알고 믿기 위하여 우리는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이 임박한 위기와 사건들을 우리가 확실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의 계획의 이 마지막 최종적인 성취를 눈앞에 두고 우리 각자는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할지 우리가 자각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나간 역사와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나감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정말 영적인 경험과 신앙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온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또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언을 연구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우리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죠.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 할 때 이 약이 무엇인가? 아마 뭐 이건 기초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약속할 때 그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구약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안전하게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전철을 밟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까? 유대인의 태도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통해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풀 때 언제나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달력을 표시하고 또는 연도를 표시할 때 BC와 AD 이렇게 나눕니다. 자, 지금이 2011년이니까 우리 AD 2011년 그렇게 표기하죠. 자, 그리고 또 그 예전에는 BC라고 합니다. 이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 전이라는 얘기고 AD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이 역사를 기준으로 나누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눠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또 목수의 아들로 33살 로마의 국사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은 한 사형수의 죽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500여 년이 흐른 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33세를 일기로 요절했던 한 젊은 청년, 바로 그분에 의하여 세상 역사가 뒤집힌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운명이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스 엑시구스라는 이 이제 학자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해를 찾아서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D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가 AD 524년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200년이 되었을 때 로저 베이니컨이라는 학자가 다시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때까지 했던 것보다 한 4년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하면 1200년 이상 사용하던 연대에서 4년씩 다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역사는 1200년이나 흘렀는데,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BC 4년에 탄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2011년보다 약 4년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2011년이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15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탄생 이상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제일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와 세상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도대체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 알려지지 않은 산간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공식적인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목수로서 30년을 지낸 뒤 3년 반 후에는 로마 제국의 국사범으로 기소되어서 33세를 일기로 처형된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왜 사람들이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가? 아니, 어떻게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많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분들도 다 선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전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1, 2천 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 내 친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누가 물으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토록 예수님을 가까이 쫓았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죠. 또 그 떡을 제자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수상스키를 탔던 그런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이적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났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럼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사업이 망하면요. 또 자녀들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적을 보고 믿음의 기초를 쌓는 것은 허물어지는 기초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이적을 통하여 만든 떡을 먹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까닭을 이적이나 기적 위에 두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결코 눈으로 본 어떤 것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다 낙심하여 흩어져 버린 이런 이들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셨을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제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여러분 중에 아, 내가 꿈에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귀신이다 그러면서 의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 유령 아니다 그러면서 날 만져보라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꿈이나 생시에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 많은 이적을 베풀고 부활하여 나타났는데도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제자들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 구제불능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성경 연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을 믿지 못했는데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을 또 다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적을 다시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경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성경 연구 제목이 뭐예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바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다시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3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쫓아다녔습니다. 떡을 만드니까 배가 불러서, 또 병자를 고치니까 재밌거든요. 아주 흥미진진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거든요. 마치 정치운동하는 젊은이들처럼, 유서에 쫓아다니는 군중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낙선하면 다 흩어지듯이. 예수께서 내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의 신원을 조회해보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가 끝났을 때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긴 지금 서울역인데요. 이 서울역에서 한번 이제 이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월 14일에 그날 오후 3시에 제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노란색 모자를 쓰고 또 선글라스를 끼고 파란색 외투를 입고 빨간색 바지를 입고 또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자, 우리 서울역에서 1월 14일 오후 3시에 만나자.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알아보는데 몇없이 어렵겠죠? 네, 제가 지금 인상착의를 몇 가지 말했을 뿐이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 똑같은 인상착의를 한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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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분의 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의 출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총 300여 개가 넘는 예언을 미리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하던 그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원을 조회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어떤 교파에서는 아주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안 봐도 된다, 이런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또 교단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원을 조회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 자,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인데요. 이 그 예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도 하죠. 자,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물론 당시 상황으로는 하와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 예언적이고 또 미래적인 관점으로 꼭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과연 여자는 누구인가?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여자가 무엇이죠? 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다라는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언을 연구하게 될 텐데요, 지금 나누는 이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이야기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은 누구인가? 자, 용은 쉽죠. 계시록 20장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해서 뱀, 용은 곧 사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남자 이름이 나옵니까? 여자가 나옵니까? 네, 낳는 것은 여자가 낳지만 남자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를 통해서 성녀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에게서 낳다가 할 수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라. 즉 구약의 여자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었죠.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단 말입니다. 그 혈통에서 낳다 해서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주인공들과 무관한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여자가 나오죠. 여자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용 사탄이 있고 아들 예수. 자, 이 세 주인공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의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자, 우리 여자가 누군지 신원은 밝혔습니다. 근데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어요. 또 교회, 예수, 그런 신앙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감추어져 있죠. 자, 용은 어두운 세력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본체를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용은 이 땅의 대리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의 대리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탄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그 대리자가 이 땅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권세는 용의 후손이다. 자, 그냥 뭐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는 역사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세력이 누군가? 그것을 또 예수님을 공격한 세력이 누군가? 또 신약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누군가? 그것을 찾아보면 용의 후손, 뱀의 후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족보가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뭐 다 그 족보가 있습니다. 신원 조회를 하려면 구별 서류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호적 등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적은 태어나기 전에 씁니까? 아니면 태어난 후에 등록하게 됩니까? 네, 물론 태어난 후에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족보가 쓰인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아담의 자손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이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그리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셈족에서 아브라함이 탄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조상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두 아들 중에 이삭에게서 날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형도 아닌 동생 야곱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여러 집안 중에서도 이새라는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맨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이렇게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뭐라고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때 예수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아,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쭉 보았던 이 족보를 보았죠? 바로 그것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벌써 호적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이러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딱 이렇게 신약성경을 펼치면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첫 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장을 딱 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네, 계속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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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부터 썼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3세에 끔찍하게 죽은 그 사형수를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호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을 대조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어땠어요? 광! 도장 하나 찍어줘야죠. 호적 대조 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메시아의 예고된 족보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의 족보하고 맞춰보니까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까닭은 호적 대조 결과입니다. 세상에 내가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한국에만 해도 한 300여 명 된다고 하죠. 또 문씨, 이씨, 저기 돌나라, 석궁, 뭐 신나라, 또 뭐 계룡선 밑에 가면 우글우글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가짜 메시아일까요? 성경에 문씨 족보가 없습니다. 호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메시아 족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호적부터 내놓은 이유인 것입니다. 자, 신원조회를 할 때 호적 등본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상반신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 그런데 그만 아쉽게도 구약시대에는 사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으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낼 텐데, 인터넷도 없고 요즘 같으면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딱 찍어서 첨부 파일로 딱 보내면 될 텐데 아무 그런 사진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진이 보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잘생기지가 않았어요. 고운 모양이 없으면, 풍채라도 좋으면 뭐 있으면 좋을 텐데 풍채도 없습니다. 딱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무궁의 콩나물 같이 그냥 빼짝 말랐어요. 아마 저처럼 많이 말랐나 봅니다. 그래서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깔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무시당하는 생애, 맞고 찢기고 상하는 일을 겪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잡혀 죽으러 가면서도 아무 말 없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속영장이 있어서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성전 전속 조폭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도 아, 저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묻힐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죽을 때는 누구와 함께 죽어요? 악인들과 죽어요. 자, 그리고 매장은 부자가 준비한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성취되었는가? 마태복음 27장 57절과 60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 강도와 함께 죽으셨지만 국회의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악인과 함께 죽지만 장래는 부자의 묘에 들어간다는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인들 많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은 모태신앙입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건성으로 헛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끌려가고 악인 틈에서 죽으실 때 오히려 믿음이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아, 이사야 예언이 성취됐어. 이분은 메시아야. 그렇게 믿음이 굳어져야 했을 때 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믿어도 헛믿은 제자들아, 신앙의 연수가 니네들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찌 어리석냐? 떡이나 만드니까 먹기나 하고 병자 고치니까 구경이나 하고.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천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자,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우리가 뭐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교우 관계.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시편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배신했느냐? 예, 우리 중에 하나인 유다였습니다. 그래, 시편 41편 거기 읽어봐라. 거기에 예언도 있지 않느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소개비 얼마 받았습니까?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을 받고 팔아줄 거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 30을 어떻게 했는가? 유산 정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그 은 30을 어떻게 했다고요?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절 7절에 뭐라고요? 아,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아,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두지 말고 뭐하자? 세상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자.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사실 예수님 죽이려고 판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위기 가운데 처하면 얕하고 정말 신성의 광채를 나타내서 거기서 벗어나고 왕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죽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내가 무제한 분의 피를 팔았다면서 물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성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이 피값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이나 하자고 했는데 그 얘기가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22편.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곧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자, 또 스테반, 어떻게 했어요? 다 돌로 쳐 죽였죠.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에 맞아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수족이 찔려서 돌아가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수족이 찔려서 돌아가신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장면까지, 그 십자가의 장면까지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저기 페니키아 사람들에게서 배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세벨이 페니키아 여인이죠. 페니키아의 태양신 그 바알을 숭배하던 거기에서 가져온 사형법입니다. 나무에 달아놓은 후에 양발을 폭에서 못을 박으면 사형수들의 그 제일 큰 고통은 못 박은 고통보다 호흡곤란입니다. 이렇게 못이 박혀서 몸이 축 처지면 흉곽이 조여들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온 뼈마디가 다 쑤시고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면 발이 찢어지죠. 그래서 숨을 한번 다시 쉬고 힘이 빠지면 또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흉곽이 다시 좁혀들면서 온몸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을 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술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그때 술 마셨다고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맛보시고 그것이 술이어서 거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아무 느낌 없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어느 뭐 목사님들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술들을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바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구약에도 있습니다. 성경의 맨 중심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서 뭐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만 시편 말씀을 가장, 그래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무나 성경을 딱 이렇게 가운데로 쫙 펼쳐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옵니다. 성경의 맨 가운데 그 시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에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도 놀라운데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신다는 그 시간까지 나온다면 정말 믿을 만합니까? 지금 있는 증거도 확실한데 시간까지 예언됐다면 이건 정말 정말 빼도 박도 못하죠.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그때가 유월절이었죠. 자, 그게 6월,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1월 14일에 돌아가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 9장에 보면 70주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몇 년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수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고요. 또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오늘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은 지 3년 반 만에 돌아가신다는 연대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경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후인 AD 31년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꼭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9장은 예수님께서 당부까지 하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400여 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요? 해질 때.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 언제 잡으러 해질 때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우리 성경에 이제 이 해질 때, 이 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원어에는 베인 하 아르바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아르바임은 에레브 저녁의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저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두 저녁 사이에 그 두 저녁 중간에 잡으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저녁이 있었습니다. 특이하죠? 자, 오후 12시부터 첫 번째 저녁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밤이 시작하죠. 그래서 12시부터 6시 두 저녁 중간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그때가 몇 시입니까? 12시와 6시 중간 오후 몇 시? 네, 너무 쉽죠? 오후 3시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 9시 유대 시간은 9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9 더하기 6, 15, 오후 3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해질 때 잡으라고 했죠? 그 해질 때가 몇 시였습니까? 오후 3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한 서기 31년, 출애굽기 12장 6절에 말한 1월 14일 오후 3시. 딱 그 시간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렸죠. 이 세 십자가 중에 도대체 누구인가? 서기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십자가다. 그걸 좋아요. 예언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세 명이 죽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누구인가? 자,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뭘 하지 말라고 했죠? 민수기서 9장 12절 보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내일은 유월절이고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안식일과 이제 안식일이 겹치면 큰 안식일이라고 하죠.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성일의 시체를 밖에 두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빨리 시체를 처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수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쇠망치로 이제 정강이들을 다 때리죠. 그러면 정강이가 부서지면서 그 충격으로 더 빨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장이 터져서 그렇게 6시간 만에 절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라?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죠. 벌써 혈액이 응고되어서 그래서 혈청과 혈구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분지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은 뭘 꺾지 말라? 다리를 꺾지 말라.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족보를 가지고 이런 일생을 살면서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뼈는 부러지지 않은 죄수가 누굽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바로 이 성경 연구가 끝난 즉시 그들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진리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고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서 다 찢어졌습니다.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해서 펴시는 그분의 손은 나무막대기의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바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다니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하나의 대답은 사랑입니다.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은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인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깊은 눈 속을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지긋한 그 이제 나이가 많은 미국인이 한국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미국인은 한국 청년에게 27년 전 이야기를 회상하며 얘기해 줍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치열한 전투 중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단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울음소리는 저기 눈더미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 눈을 치우고 아이를 눈 속에서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는데 그만 그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단다. 어떤 한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죽어있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그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엄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을 한다. 피난을 가던 이 아기 엄마는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 그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어 있던 것이었단다. 그 모습에 너무 감격한 그 병사는 얼어있는 땅을 파서 그 아기 엄마를 묻고 엄마 품에서 우려대던 그 갓난아기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 아들로 키웠는데 그 병사가 나고 그 아기가 바로 너란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자 그 미국인 양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를 묻었던 그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이 쌓인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새 청년의 볼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무덤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 치워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마치 어머님께 옷을 입혀드리듯이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지며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은혜로운 나의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꿈속에서라도 한번 볼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게도 어머니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94년도니까 한 20여 년 전 저희 어머니 사진이 있네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러했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늘 식은 밥은 어머니께서 드시고 또 밤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끼니를 거르시고 또 본인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거운 짐을 들고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왜 어머니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남들에게 몸을 굽히시고 인내하셨던 그 어머니. 그럼 부모에게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보다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내민 손에 사람들이 그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낳은 인간이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희죽이 웃으면서 모욕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못질을 하고 칼로 찔러도 그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천야만야한 죄의 저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침을 뱉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렇게 매달리신 채로 고뇌하시다가 심장이 터지기까지 고뇌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그것은 패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단 하나의 대답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있었고 내 안에 없었고 그냥 추상적이었던 내 입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가까이 진짜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너무 가깝게 내 친구처럼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다.
나보다 낯이 뭘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직접해야 돼.
이런 걸 보신 거였는데 여는 입장에서 검사를 바란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지금 모르겠어.
갑자기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숨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네. 저 사람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SOS TV 기독교 예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집요한 사탄의 음모에 맞서 혹독한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예와 품성을 옹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참 교회의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